영어 방송하는 언니도, 토크 방송하는 삼촌도, 아이블라그! 팟캐스트, 모바일, SNS 방송할 땐 모두 아이블라그로 통한다. 1분 만에 파일 업로드! 속 시원한 아이블라그가 무료래요. 지금 나만의 방송을 시작하세요. 쉽고 빠른 아이블라그. iblog.com
이철이의 이쑤시개. 이철이의 이쑤시개 시즌2 23번째 시간입니다.
담배 한 대 필까?
네.
네. 시작하면 난 못 필 테니까. 자. 퍼프시.
지금 이미 팀을 만들어가지고 시골로 내르고 그곳에 내보내겠는데 거의 전장군님 저 말하자면 그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그 일대기를 저희들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 뭐 촌놈이 돼서 사진이 있어야지.
그럼 그 고향에 가가지고 뭐 얘기 듣고 뭐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그것만이 빨리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팀을 갖다가 보내고 하지 말고 일대에 보내가지고 빨리 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 갈 때는 차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내가 들어가는 게 똑같아요. 헬리콥터가 아, 네. 예. 예. 왜 그럼 시간들이 이분은 모두 바쁜 분들인데 네. 시간에 오래 잡으면 뭐 안 되거든. 예.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교수님. 아, 타스 뭐지?
맞죠. 후마니타스 칼리지.
칼리지. 아, 맞아요. 예, 칼리지가 또 이제 예. 칼리지 예. 교수님.
타스 하니까 꼭 연필 한 타스, 두 타스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예.
근데 왜 방송하다가 화를 냈어요?
아, 저번에 뭐, 그, 방송인데 전두환 노트북의 이 불법 자금을 에, 마치 그, 김대중 노무현 이런 또 있었을 때 정치 뭐 자금 문제 이런 거하고 같은 걸로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 어쨌든 내란과 이 국가 반란을 일으켰던 수괴로서 사형 선고도 받았던 사람들, 즉 범죄자, 국가 그 대역죄인의 불법 자금하고 같이 동등하게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느라고 좀 화를 한번 좀 냈죠.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듣고도 화 안 내면 사람들이 네. 이상하게 생각해.
네.
화낼 때는 화내줘야 돼.
네.
잘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최근에 오늘 나오신 분은요. 최근에 아직 살아있는 자 전두환으로 읽어야 돼요? 아니면 전두환? 아, 이 줄 읽는 게 맞구나. 아직 살아있는 자 전두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라는 그... 책을 쓴 한겨레 신문의 고나무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 좋은데? 난 책 쓰느라고 막 고생해가지고 좀 초췌할 줄 알았더니 안 그런데?
급하게 팩을 투입해서
아, 팩
회복기 있습니다. 뱃살은 아직 회복 못했습니다.
아, 그게 뭐 뱃살이야. 이름이 좀 특이하죠. 고나무 기자. 저는 정치부 출입할 때부터 좀 알던 사이인데요. 이번에 책을 내서 안 그래도 요즘 뭐 전두환 추징금이다 뭐 대해서 말들이 많아서 이쪽으로 많이 좀 취재도 오래 하셨고요. 축적을 많이 하신 게 있습니다. 책도 저는 좀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니까 좀 많이 사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고 정말 좀 내용 있겠다, 재밌겠다 싶으면 꼭 좀 사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책 받기 전에요. 그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인가요? 정말
아, 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산 거고요. 아... 제가 좀 가져온 게 산 거고 사인해서 보낸 건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예. 이 보던 걸 누구 줘야 되는데 들은 걸 누구 줄 수도 없고 사인 받은 걸 누구 줄 수도
고맙습니다.
없고 김박 책 없어요?
네. 없는데.
성의가 없어.
사서 정말. 보겠습니다.
사서 보나마나 읽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런 건가요?
그만.
저는 원래 저기, 빨리 읽습니다, 빨리. 예. 지금 읽고 있는 있습니다.
거야, 지금 다 읽어가는 거네? 네.
지금 3분의 1을 읽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내드렸어야 됩니다.
아, 네. 아, 책은 사서 보겠습니다.
사서 네. 사인 받는 게 정석이에요, 원래. 네. 네. 근데 오늘이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이 19일인데요. 법사위 산하에 보면 법안 심사 소위가 두 개가 있는데요. 1소위에서 전두환 문장을 다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말하면 기니까 그냥 전두환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마음속에 대통령도 아니고 솔직히. 그래서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을 논의하고 있답니다. 아,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뭔가 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근데 전두환 네. 씨가 네. 법적으로는 대통령을 두 번 지낸 거 알아요?
네. 알죠.
더 성질나죠.
그렇죠.
한 번도 아니고 네. 두 번씩이나. 근데 학자로서 왜 그때 전두환 때는 오공화국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 헌법을
바꿔서
예 바꿨죠. 그래서 그 새로 오공헌법
헌법을 바꾸면 항상 공이 따로 붙어요?
아, 그건 아닌데 뭐 그 지금 우리는 한국은 지금 육공화국 87년 때 만든 헌법 그래서 실제 육공화국입니다. 계속 지금 한국은 그러니까 이제 뭐 공화국 선포를 계속 이제 별도로 하거나 아니,
유신이 삼공화국 아니요?
삼공화국
사공화국
사공화국이 바로 그 저기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 한 거예요. 삼공화국하고 유신 헌법 했잖아요. 유신 했을 때 그때가 이제 사공화국이에요. 유신 헌법
삼공화국은 체제하가 언제요?
삼공화국 유신 헌법 이전에 이공화국이 언제예요? 민주당 정부 아닙니까?
5.16 쿠데타
일으키고 그게 삼공화국이고 그다음에 유신 헌법 하가 사공화국.
그럼 자기들끼리 막 이름을 갖다 붙인 거네?
그렇죠, 뭐.
그래서 오공화국이고 네. 지금 법은 아니죠 이게?
법은 아니고 별도의 공화국 거죠? 선포를 하지도 않았고 헌법을 바꾸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계속 육공화국 시기 그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헌정 체제 하에서.
근데 요즘은 5060 이런 말 잘 안 쓰죠?
안 쓰죠. 예.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전두환 저는 그 요즘 최근에 오늘 권아무 기자한테 무슨 대뜸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방송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전두환은 막 차까지 숨겨놨잖아. 몇 프로 안 냈잖아. 돈 얼마 안 냈잖아요.
그렇죠. 퍼센티지로 하면 이제 뭐
20%인가? 예.
20% 돼요?
20%요.
20%도 안 되는 거예요?
아, 20%쯤 냈습니다. 네. 네. 그렇죠. 2200여억 원 중에.
아, 76%를 안 냈다든가?
그렇죠.
안 낸 게?
낸 게 20% 정도 낸 거예요.
근데 어리버리한 노태우 씨는 거의 91%까지 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죠. 우리는 그 가족들이 탄원서를 내가지고, 저 동생 거하고 옛날 사돈 거랑 뺏어가지고.
남은 거에 네.
환수하고 싶다. 이런 탄원서까지 냈다는 거야. 근데 전두환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잘 숨기고 있는데 노태우는 이렇게 바보같이 들키고 있는 거예요? 왜, 차이가 뭐예요? 왜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답을 원고지 신매로 할 수 있는 순간이 되면 저도 너무 궁금하고요. 예. 신매로 답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기사로 먼저 쓰고 싶습니다.
그래요?
정말 궁금한데, 글쎄요, 저 두 분, 소장님, 교수님 워낙 잘 아시겠지만, 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더라고요. 노태우 씨, 그냥 씨라고 하죠. 기니까. 초창기에 그 당시 90년대 중반에 노태우 비자금 당시 보도들을 스크린해 보면, 심지어 스위스인의 계좌까지 탈탈 털리거든요. 그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노태우 씨 본인의 캐릭터, 그러니까 즉, 핵심 지지자 집단을 전두환 씨처럼 강고하게 끈끈하게 이렇게 형성하지 못한 개인적 한계로 설명하는 게 다수설이 또 있고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차명 재산과 차명 계좌를 실제로 그 당시 보도들을 보면 어느 정도 검찰에 좀 먼저 제출하세요.
아 본인이 먼저 네. 해버린다.
네 그런 재산도 있었어요.
많이 뉘우친 거구만.
그 뉘우침이 가슴에서 거구나. 온 건지 아니면. 많이들 뭐 싸우기도 하셨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압박감일 수도 있을 테고. 저도 사실은 정말 궁금하고 기사로 쓰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저는 궁금해요. 그 물어보길래 네. 제가 그냥 갖다 붙인 거는 이런 건데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노태우 시절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오공청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백담사 가잖아, 전두환 씨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위기를 감지한 거야. 이거 잘못하다가 얻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 정치적으로 약간 박해를 했다 그럴까? 나머지는 별로 손 안 댔잖아요. 재산에 손을 댔다거나 무슨 뭐.
아, 그럼요.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탄압을 해.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정치적으로만 약간.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 미리 안치 시킨 거지. 네.
전두환 씨 아직 살아있는 자인 이유가 사실은 백담사 그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가지고서는 그 저기 몸 만들어갖고 나와가지고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준비를 했고, 노태우 씨는 자기가 이제 집권하고 네. 있다가 와이스한테 넘어간 거잖아. 예, 예. 그러니까 넘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금융신명제를 때려버리니 예. 이게.
그렇죠.
은폐하고 숨길 시간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또, 저 뭐죠? 그 단죄한다. 역사 바로 세우기로 들어가서 그냥 잡아넣어버리니까 이제 당했다. 이런 네. 차이를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전두환 씨는 어쨌거나 친구가 대통령 된 거에 대한 덕은 많이 본 거예요. 본인은 뭐 억울하다, 뭐 백담사까지 쫓겨갔다 이럴지 몰라도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그 아들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근원은 사실 본인이 슈킹한 거 아니에요? 우리 흔히 동상적으로 쓰는 말로.
그렇죠.
재벌들 불러서 그냥 네. 조져서 그냥 뺏은 거 아니에요?
사실상에 뭐 그런 심증이 너무 강하고 네. 정황도 그렇고.
거의 뭐 한 재산 그렇게 해서 모은 게 한 1조 가까이 된다면서요.
예, 뭐, 규모가 민주당의 그 전병원이 1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때 돈을 이렇게 좀 이제 환산해서 지금 규모로 보면 1조다, 이런 얘기인 건데.
그런가?
네. 딱 그때 모은 돈이 1조다라고 하면. 뭐
그때 그렇게 뜯은 게 그 정도 안 돼요?
수천억이 뭐, 자기가 가지고
간 게
뭐.
전병원, 지금. 그
대표.
예, 어, 네, 대표가 대표. 그 저는 이제 보도에 의하면 연합뉴스를 봤는데요. 봤더니, 이, 전두환 씨의 친인척 재산을 다 모아서 합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친인척. 9천 몇백억이고 95년도에 검찰 수사 발표 전문이 그 당시 보도에 아예 통째로 보도되는데요. 그 당시 전문 발표 수사 발표 전문을 보면 전두환 씨가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합친 금액만 9천 수백여억 원입니다.
아, 그냥 네.
그때 9천억이면
그때 이때 당시 일조군요.
지금 얼마였어, 그게?
그럼 뭐 지금 뭐 3, 4조는 최소.
그치.
그럼요. 네. 근데 전두환 씨의 항변은 늘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95년, 56년. 두 분이 486이시잖아요. 너무 잘 아시겠죠? 항변은, 항변의 논리는 동일합니다. 받은 건 죄가 맞다. 그러나 나는 민정당 대표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정당의.
총재 아니었어? 총재였죠. 총재였어.
집권과 정치 활동을 위해서 받은 거 다 썼다. 없다 한 푼도. 찾아봐라. 이게 일관된 논리죠.
네.
그러면 우리 저 고라무 기자가 쓴 책에 보면 네. 그 딸한테 뭐 23억을 줬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퇴임 이후잖아.
퇴임 이후에.
그다음에
비자금 중에
장세동 전 경호실장한테 하사금 30억?
안현태 씨에게도 30억.
30억에 10억이에요.
예.
10억 같은데. 시계는 10억으로 돼 있어요. 10억.
예. 10억. 맞습니다. 예. 그럼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그 돈 다 써버리고 나면
비자금입니다. 비자금이 있는 거죠.
아, 이때는 그럼 재판 받기 전인가?
아니 그 사실은 뭐 전화 한겨레의 단독 보도가 아니고요. 대중들이 잘 모르시는데 왜냐하면 비자금 액수가 너무 거대하고 말하자면 전두환 씨의 악이 너무 거대해서 저런 몇십억 단위의 소액은
오히려
저게 어느 보도냐면요. 경향신문의 96년도 네. 검찰 신문에 관련된 당시 보도가 법조 보도거든요. 실제로 신문 과정에서 전두환 씨가 인정을 다 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 답은 검사가 전효선 씨, 즉 딸에게 비자금 채권, 퇴임 이후에 비자금 중에서 23억 원 어치의 채권을 준 사실을 추궁합니다. 추궁하죠. 그래도 되느냐? 그랬더니 전두환 씨가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글쎄 뭐랄까 너무 거학들이 많아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재판 때 이게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러면 나중에 예. 추징금 때릴 때 이거 예. 환수하면 되잖아.
시효는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환수 왜 안 하는 거예요? 안 했어요.
최동욱 검찰총장님과 전 총장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그렇잖아. 이건 본인이 시인했다며 그냥 자기가 준 거라고 준 거면 그 돈이 뭐 출처라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월급 모아가지고야. 그 지금 물리적으로만 해도 23억, 30억, 10억이 뭐 얼마예요? 63억 아니요. 이 돈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요.
근데 제가 그 구호로 정리하면이라는 네. 챕터에 굳이 그 세 가지 팩트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건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수많은 한겨레를 포함해서 수많은 언론들이 비판이 있잖아요. 전재용 씨 재산 뭐 하나 나오면 단독 보도. 전재국 씨 뭐 나오면 단독 보도. 근데 그들의 논리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아 여러분 기분 나쁘신 건 알겠지만 아버지는 아버지고 저희는 저희 재산입니다. 연좌제로 네, 그렇죠. 묶지 마세요. 연좌제는 우리 개혁 진보 진영 그리고 상식적인 시민들이 가장 반대했던 거 아니냐. 연좌제다 그건. 그런 태도는 이라는 게 논리인데 그 논리를 절대 갖다 붙일 수 없는 게 팩트가 딱 저거거든요. 인정한 돈. 전효선 씨가 받은 당시 23억 원 안현태 씨와 장세동 씨가 받은 하사금 이건 그 어떤 논리로도 이죠. 근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보도도 사실 거기에 포커싱 되지 않았죠. 거액이 너무 커서. 그분들이 그 돈을 사회 환원했던 얘기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네. 최종 결과가 나오면 추징액 얼마 이렇게 판결이 그렇죠. 나왔잖아. 예. 그럼 집행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두환한테만 뭐 그럴 게 아니라 돈 받은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죠. 얘만 이 돈 받았을 불법 자금 받은 거니까 내놔라. 이렇게 추징을 안 한 거 아니야 지금.
추징 안 했을
그걸 했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근데 안 했죠. 예, 법률상 그런 게 있답니다. 그 이것도 제가 한겨레가 써서 다들 많이 이제 언론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2004년도에 전재국 씨, 전두환 씨의 차남이죠. 전재용 씨 조세 포탈 사건에서
전재용
예 전재용 씨 조세 포탈 사건에서 전두환 비자금이 73억 5,500만 원 어치가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잘해서 아무튼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73억.
상식인의 시선에서는 당연히 추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이 법률이라는 게 또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법이라는 게. 그래서 상식인의 관점에서는 가져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른바 명의를 돌려놔야 하는 원소유주라. 그것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한대요.
사해행위.
행위. 네. 그러니까 불법 증여라는 사해행위를 이건 무효야라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검찰이 그때 그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거죠.
그걸 왜 안 했을까? 그런데 이게 과거사 정리 수준에서 이게 좀 틀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건 놀라운 일인 것이죠. 검찰이 그토록 어렵게 수사를 해서 비자금을 찾아내놓고 정작 필요한 법률 행위를 하나 하지 않음으로써 봐주기를 한 건데 그래서 그 보도가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돼서 이슈가 나오니 현재까지 검찰의 공식 입장은요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 당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송을 안 됐는지 경위를 파악하겠다 까지가 현재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한마디로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그치? 없었고. 그왜 역사바로 세우기 해가지고 IS가 이제 감옥 보내기 전에 사실 판결이 한번 또 있었잖아요. 검찰, 그저 법원 판결이. 그래서 그때 이제 크게 그 나왔었던 게 뭐냐면 이제 성공한 쿠데타는 죄가 아니다.
처벌할 수 없다.
처음이라고 네. 하는 게 아주 뭐 굉장히 웃기는 소리지만 그게 실제 법원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다시 뒤집어지는 거죠. 역사바로 세우기 한다 그러면서.
판결이 아니고 검찰의 불기소.
그렇죠. 검찰의 불기소 예. 처분에 얘기했죠. 이게 판결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은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 그러냐, 이 말이야. 검찰이. 뭐 전두환이한테 뭐 빚진 거 있나?
뭐, 모르죠. 그거야. 뭐, 있겠죠. 그 뭐.
아니 뭐, 저 검찰이 유독 뭐 파시즘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코가 끼어 있냐, 이 말이야.
제가 볼 때 그러면 방금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대검찰청에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팀이 있거든요. 다음번 게스트로 한번 모시죠. 모시는 건 어떠십니까?
예. 나오겠어요.
아니, KBS에는 그 라디오 대담에 여러 번 나오셨어요.
그래요?
전
그 팀장은, 그 팀장은 어떤 분이 좀 아세요, 혹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네. 아니, 평가나 이런 게.
지금 현재 최동욱 검찰총장을 포함한 현재 대검찰청의 그 전두환 TF팀은 이건 그냥 기자들 사이의 전언인데요. 의지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다.
센 팀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실력도 있고 무엇보다 총장님이 과거 총장님보다 어느 총장보다는 확실히 의지는 있는 것 같다. 좀 믿어보자라는 분위기들이 이 기자실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더군요. 저도 좀 그런 느낌이고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또 하나는 굉장히 그
정치적인 문제,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에서의 그 정치적인 문제로만 다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그 새로 민주화가 되고 헌정 체제를 이렇게 잘 만들어가는 어떤 국민적 과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그 구세력이잖아요. 이게 이제 전두환 군부 세력들하고 새로 등장한 뭐 이제 YS나 이런 등의 그 일종의 정치적 담합의 문제로 처리가 되면서 생긴 문제. 즉 이제 그 한국의 뭐 민주주의 민주화가 사실 이제 좀 그 뭐 우리 최장집 선생님 표현이지만 변형적 민주주의, 보수적 민주주의, 뭐 수동혁명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의 이제 결과였다. 이제 이게 국민적인 힘, 완전한 힘에 의해서 헌정 체제를 정의롭게 세워가고 이런 힘이 좀 이제 모자랐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기도 하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계속 이게 약간 의심이, 의구심이 드는 게 뭐 정권이 바뀌었으면 검찰이라는 게 현 정권의 칼이잖아요. 그러면 YS가 역사 바로 세기로 해서 전직 대통령 둘을 감옥에 보내고 이랬으면 뭐 검찰이 칼자리 쥐고 있는 거 아니고 휘두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눈치 볼 거 뭐 있어. 뭐 다시 전두환 노태우 살아, 뭐 다시 권좌에 돌아올 것도 아니면. 근데 왜 그걸 안 휘둘렀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냥 통상적인 해석은 그때 형성된 검찰 윗자리에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뭐 그때 득본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 몇 년 집권한 거예요? 7년, 8년, 5년이니까 한 13년 집권한 거니까 거기 덕분 사람들이 상층부를 포진하고 있어서 못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사실은 그 검찰이 지금과 같은 어떤 그 권력기구로서의 막 했던 거는 사실 이제 DJ 정부 이후고 YS 전까지는 사실 안기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국정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 보안 그 보안 라인이라든지 이쪽이었죠. 그래서 사실 검찰은 그때 정말 그야말로 X의 뭐 권력에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상 그런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때. X가 뭐야?
아니, 우리 저 화장실 가서 큰 거 하고 할 때, 개,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사정 권력을 막 휘두를 수 있을 만큼 그런 게 없었고, 권한이. 그러니까 또 거기에다가 당시 노태우 정부가 있고 노태우 정부 그거 잘 아시겠지만 저 누굽니까 그 박철원 씨.
네.
지금 검찰청 건물에서부터 그거 다 지어준 게 박철원 씨가 다 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검찰은 무슨 그 군부를 어떻게 하겠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것도 분명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노태우 씨 것도 그 비자금 건들고 막 와. 그러면 이제 그거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 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운 대목인데 우리 김박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화를 했으면 사실 우리가 안기부는 저 털어가지고 어떻게든 막 힘을 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군도 뭐 사실 YS가 많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의 척결하고 막 이래서 엄청 막 들이쑤셔가지고 그렇죠. 힘을 뺐잖아. 근데 합법 권력으로 보면 사실 검찰 권력이 제일 센 건데 거기에 어떤 제도적 장치를 못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 것 같고요.
네.
뭐 DJ 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워낙 뭐 힘이 딸렸으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은 제 기억을 지금 해보니까 그때 노 대통령이 들고 나왔던 게 검찰 중립화였어요.
네.
명제가. 근데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제 그때 소견으로는 검찰 중립화가 아니고 민주화가 맞는 것 같은데 중립화는 정치 권력이 손 안 대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당신들 알아서 해라. 이건데 민주화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시민적 통제가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 완전히 컨셉이 다른 건데 그때 민주화를 해놨다 그러면 지금처럼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검찰로 커가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 상당히 그때 제어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놓친 게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DJ 정부 때 왜 검찰의 권력이 커졌냐면 어쨌든 그 민선 이제 민주정부라고 하는 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연원이 계속 야당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없는 거예요. 그 권력적 이제 도구가. 그러니까 이제 제일 합법적이기도 하고 또, 이 저 민간 엘리트 집단이 검찰이니까 이 검찰을 중심으로 이제 그 통치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검찰이 이제 커진 거였고 그런 가운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검찰이 너무 커지니까 이것을 이제 민주화라고 얘기하기 좀 이제 또 민주화 합법적인 부분 내에서 DJ 전 정부에 의해서 커진 그 검찰을 노무현 정부 때 와서 그걸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막 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중립화라고 하는 선에서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깨진 거고. 제일 재밌는 게 지난 대선 때 제 가까운 이제 그 검사가 있어요. 이제 그 가깝게 아는 사이 검사가. 근데 선거하는데 이제 이 검사는 에 야당 지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대통령이 아니라 이러면 또 정부에서 또 뭐 막 저기 하나. 근데 이 양반이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친구가 저 야당 후보가 되면 왜 검찰 개혁 막 내세웠었잖아요. 그 그렇죠. 문재인 후보가. 그러니까 그것은 참 안 좋은데 그래도 자기 개인적 소신은 이제 문재인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검사로서의 정체성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이렇게 좀 반감 같은 게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또. 어렵다는 얘기죠. 검찰 개혁이라는 게 그냥 쉽게 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권력의 힘으로 눌러서는 좀 쉽지 않은.
네.
근데 과거에는 더더욱이 좀 쉽지 않았던 게 DJ 대통령만 하더라도 대선 자금 이런 문제가 사실 좀 자유롭지 않았던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은 또 그런 걸 다 축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게 또 삐져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또 엉뚱한 대로 정보가 넘어가서 야당이 또 정치 공세하면 이런 또 복잡해지는 게 있고 그래서 아마 조심스러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DJ 대통령이 첫 법무부 장관을 박상천 네. 의원을 시킨 거는 저는 패착이라고 봐요. 저는 DJ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은 잘못 임명했다고 생각해요. 첫 내각을 할 때, 조각을 할 때. 그것 때문에 폐가 많이 꼬였잖아요, 사실은. 네. 교육 쪽도 많이 폐가 꼬인 거니까. 어쨌든 그거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 점이 다 새록새록 묻어나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 검찰을 견제하던 국정원도 빠지고.
그렇죠.
뭐 청와대 권력도 사실은 뭐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이러다 보니까 검찰만 등그러니 사실은 지금 가장 센, 우리 사회 가장 센 파워 집단이
네.
제일 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센 집단이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검찰하고요. 지금으로서 보면 감사원하고. 감사원이 굉장히 세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센.
그렇겠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기획 예산처라고 있었습니다만 네. 예산 파트. 여기가 또 엄청 세요.
국세청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아, 국세청은 빼 여기는 언제 좀 비리가 많아가지고 약간 좀 전전긍긍하는 게 좀 있는데 이 세 군데는 견제를 안 받는 거예요. 감사원은 아무도 견제 못 받잖아요.
네.
견제 안 해요.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은 사실은 골 때리는데요, 사실. 이게 뭐 대통령 지시하면 안 되는 데고 장관들이 그 자기 분야 담당하는 사무관, 과장들한테 밥 사러 다니거든요. 예산 책정할 때쯤 되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관료가 가지고 있는, 관료가 정치 권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파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예산권이에요.
네.
지금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에게 있잖아요. 집권하더라도 예산 편성에서만큼은 정치권에서 들어간 실세들이 움직이기가 한계가 있어요. 대통령 말고는 거의 타차이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기껏해봤자 지 관련 예산 몇 개 따는 거 말고는 전체를 흔들기는 역부족이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궁금증이 결국에는 뭐 결국 이 모든 얘기의 본론을 본류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파워가 센 검찰이 왜 유독
그렇죠.
전두환 앞에서 약해지는 거야?
그렇죠.
왜 그럴 거야? 나 참.
그래서 더 사실은 파헤쳐볼 주제인데요.
네.
그냥 뭐 모두가 아시는 우리 김용철 변호사님의 네. 삼성을 생각한다에 보면 그 깨알 같은 전두환 씨와 관련된 인연과 팩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그 책을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잘은 모르시더라고요.
네.
김용철 변호사가 95년도 이른바 그 전노재판이라고 우리 많이들 네. 불렀죠. 네. 열혈 청년들 그 당시를 저는 그때 아직 꼬맹이어서 어려서 꼬맹이는 아니었네요. 재수생이었습니다. 95년도에 투사는 크게 투트랙으로 진행됐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5.18 사건, 즉 내란죄가 원트랙 수사였고요. 또 하나는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투트랙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김용철 변호사님이 비자금팀의 막내 검사였습니다. 그 얘기가 삼성을 생각한다의 깨알처럼 나오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깨알 같은 팩트들이 있습니다. 95년도면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미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해야 했고 87년 유월항쟁 이후에 민주화가 사실은 온 시절인데 그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삼성을 생각한다 해서 김용철 변호사님이 아직까지 한탄하는 게 백담사를 포함해서 사택 압수수색을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전두환 씨.
사택.
전두환 씨.
압수수색.
거기에 그러니까 뭐 수첩이든 뭐든 있었을지도.
이게 근데 좀 재산의 비자금 수사를 하는데 압수수색을 못한다는 건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위에서?
위에서. 또 하나가.
승인을 안 해줬다?
또 하나, 삼선을 생각한다 해서 왜 김용철 변호사님이 결국 조직, 예정이 듬뿍 담겼던 검찰 조직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쌍용 김석원 회장, 지금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네. 쌍용그룹 지하실에서 사과상자 현금 60여억 원이 담긴, 즉 이것은 전두환 비자금입니다. 이게 그대로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쌍용이 숨겨준 거죠.
그렇죠.
이거를 김용철 변호사가 찾아내버렸어요. 덮었어요. 네. 기소 안 되고 네. 추가 수사 안 됐습니다.
네. 돈은 환수하고?
돈은 환수했죠.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깨알 같은 팩트. 김용철 변호사가 병상에 누워 계시던 전두환 씨를 찾아갔더니 이건 그대로 그 삼성을 생각한 데는 있는 네. 얘기입니다. 허허허. 김 검사가 내 노후 자금을 가져갔으니 내 노후는 책임져야 되겠어. 허허. 이 멘트가 나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네.
이 깨알 같은 전두환 씨라는 한 거인, 거물이라고 하죠. 거물. 이 거물을 중심으로
그 악.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깨알 같은 인연들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사실. 아, 역시 이분은 살아있는 분이었구나.
네, 아, 그런 재밌었어요. 진짜 의미군요. 살아있는 네. 힘이다.
네. 90년대 중반에 네. 그랬다는 것이죠.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탑승한 특별기 공항 활주로 동남 방향에서 서서히 기수를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착륙할 순간입니다. 서서히 기수를 아래로 향한 채 타치타운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착륙할 순간입니다. 만장에 많은 환영객들 주기를 흔들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착륙했습니다. 15일간 약 4만 여리에 이르는 긴 여정에도 조금도 필요한 기색이 없는 건강한 모습입니다. 만면에 미소를 띤 얼굴 이제 서서히 트랍을 내려오고 계십니다. 국가원수를 맞이하는 국민들의 존경과 반가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 그동안 국보위가 발족된 이후 막 갈목할 만한 사회 개혁 성과로 해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아, 그동안 이 국보위를 만드시고 또 일을 맡으셔서 노고가 크신 전 장군께서는 새 시대를 영도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좋든 싫든 맡으셔야 할 위치에 있지 않나 봅니다.
80년대는 새 질서가 수립될 것이고 새로운 국가 지도 인연이 요청되며 새로운 민족사적 경제가 예정됩니다.
지난 10월 26일 역사적인 비극의 발단은 김재규가 은연중 재가에 자행된 범행이었으니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저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전두환 여기 그 책에도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건데 단순하게 추징금 그 1672억 원 이거가 문제가 아니다. 돈 받고 그 측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에 악의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죠. 악의 네트워크가 악의 카르텔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두목이 한 9천억 넘게 해먹었으면 밑으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면 조금씩 다 해먹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거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
그러게 말입니다.
깜짝 놀랄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 뭐 북부에 뭐 진짜 굉장한 뭐 한 몫을 차지하고 있을지.
그러면 또 전두환 쪽 그룹만 해먹었냐. 노태우 쪽 그룹 해먹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박철원 씨도 막 싸우잖아. 뭐 차명을 해놨던 걸 내놔라 못 내놓는다고 막 소송하고 이지랄들 하잖아. 그 양 정권의 실세들이 해먹은 것만 따져도 야, 그 돈 엄청나겠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소장님이 왜 과거사 정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게 과거사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나무 기자 정확하게 책 제목에서 얘기한 건데 아직 살아있는 힘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더 정부 국회라든지 이런 정당이라든지 이런 쪽이 그 추징금 제도에서부터 이 정치자금 문제 이런 이제 문제들을 막 법 개선하고 그 다음에 검찰도 어떻게 이제 다시 좀 조직에서부터 수사 방식이나 이런 제도들을 다 개선해야 할 그걸 지금 확인해 주고 있는 거다. 이 저기 전두환 노태우 이 불법 그 정치자금 문제라는 게 추징금 문제라는 게 이게 단순하게 뭐 20몇만 원밖에 없어요. 뭐 이런 우리 그
29만 원.
29만 원인가 앞에서 보여준 그 코미디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다 옛날에 이미 지나간 독재자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자꾸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전두환은 장군이란 말을 많이 붙여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나이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재산 다 빼돌려 놓고 나 29만 원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진정한 대장부는 아니야. 사실은 쪼잔한 놈이죠. 숨겨 놓고 만약에 없는 것처럼 그렇죠. 하고 요즘 그 신문 보도 보니까 그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가 들린다잖아. 나이스 샷!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스크린 골프를 어딘가 설치해놓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네. 동네 주민들이 얘기해 주더라고.
추정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저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우리 고엽제 전우회 분들과 함께 한번 방문할, 조만간에 또 한번 방문해 볼까.
그게 진짜 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살아있는 문제다. 네. 제목을 참 잘 붙였네.
그렇죠.
아직 살아있는 자라는 게 이게 그냥 한 개인으로 살아있다는 뜻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나는 이 책 읽으면서 제일 좀 눈에 번쩍 띄게 재밌었던 게 전제국의 국정 개입. 이 부분이 참 난 재밌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많이 알려졌다고 우리 기자들은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그거 단독이야? 그거 다 나온 얘기야. 야, 기사 안 돼.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얘기인데요. 그것조차 제가 발굴한 팩트는 아니고요. 94년도 조선일보사에서 나온 김성희 씨가 김성희. 사실은 지었다기보다는 그 당시 이 비서관으로 그 회의록을 전제한 책이 있습니다. 94년도 YS가 집권한 이후죠.
알아요. 무슨 책인지 알아요.
예. 그 책이 500페이지, 600페이지 가까운 책인데요. 제가 이번에 그걸 쓰면서 한 두 번을 봤는데 정말 깨알 같은 팩트들이 많이 숨어 거기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책에서 그 당시 홍보비서관으로 바로 지근거리에서 전두환 씨의 발언과 비서관 그다음에 행정관들과의 회의를 깨알처럼 기록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저도 그 대목을 읽는 순간 눈이 정말 번쩍 뜨이더라고요. 세 번, 네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 아닙니까? 6.29 관련해서. 예. 전 씨와 노 씨가 만났다, 아니야?
그렇죠.
전두환과 노태우가 만나는데, 이 자리에 전제국이 배석을 했다는 거죠. 마지막 자리죠?
아, 마지막 6.29 선언을 만드는 그의 실무회의였으니까 아마 두 전직 대통령은 안 계셨을 것 같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전원과 노가 비밀회동은 6월 17일.
아, 예, 맞습니다. 예.
6월 19일. 예, 예. 예. 24일, 예. 27일 예. 이렇게 네 번을 만났는데 예. 마지막 회동에는 아들이 배석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그대로 책에 인용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그거 아니요 사실은.
네.
심심해서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심부름하라고 부른 것도 아닐 테고.
그리고 미국 유학 시절에 편지를 보냈다는 팩트도 굉장히 제가 있어요. 놀랐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20대였거든요. 전직 씨가. 네. 그런데. 김성욱 씨는 분명히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었고 이 네. 책은 나온 지 이미 10여 년이 지났고
네.
전재국 씨가 이 책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걸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재국 씨와 접촉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언론을 피하시기 때문에 만나 한번 만나서 무려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또 하나 기자로서 궁금한 게 이게 아무리 94년에 나왔지만 어떻게 이철희 소장님 같은 박남 관계하신 소장님도 모르셨다는 게 이게 이게 묻혀 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두
그렇네요.
아, 게다가 486이신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걸 기록한 사람이 공보비서관 김성익이라는 사람인데
맞습니다. 동아일보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629선언은 노태우 선언이 아니라 전두환 선언이다.
그렇죠.
이거
그건 뭐 정치학계에서는 뭐 거의 그러니까. 이제 정론이죠.
예, 역할 분담을 나눠서 했을 뿐이다.
근데 이 사람은 김성익 씨의 얘기는 전두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게 맞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르게 돌아가니까 전재국 씨를 통해서 설득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 아니야?
그 대목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아, 이 비서관도 참 한심해.
지금 살아계시더라고요. 제가 접촉은 안 해봤는데.
이 양반도 언론에 지금 뭐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사실은 조금 더 그 그림상 조금 더 깊숙이 개입할 수도 있었을까?
전재국이요?
누가요? 전재국 씨가요?
그럴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때 예. 아마 왜 아들을 데리고 했겠어요. 그 가장 믿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여기서 막 그 권력 쟁투가 일어났을 때 막 배반과 음모가 막 판을 칠 때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은 유일하게 이제 아들이라는 거죠. 또 거기다가 노태우 대통령도 뭐 그 저기 자기 아들 그 조재현 씨 맞죠? 그 조재현 씨를 대통령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전두환 씨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 그런 이제 정치적인 역할들을 주고 계속 키워서 권력을 막 하게끔 저 권력을 뭐 부리고 접근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
처음에는 좀 정치를 시키려고 했을까?
그럼 어떤 그랬죠.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정상적으로 갔으면. 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믿을 사람은 뭐 아들밖에 없는 거고 이런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실제로 그 책이 정말 그 시절에 대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실제로 정말 재밌는 깨알 같은 팩트가 많은데 책에도 썼지만 전두환 씨에 대한 인상이 머리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는데 적어도 제가 그 흩어진 편린들을 조각해서 제가 느낀 바로는 공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텍스트를 얼마나 많이 읽고 인식의 깊이와 폭이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떨어지시는 분 같은데 본능적으로 정치적 감과 영악함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그렇죠. 87년도에 비서관들과의 회의록에 보면 제게 책에 인용했지만 자민투와 민민투는 우리 두 분께서 잊을 수 없는 아마 학생운동의 그 조직의 대표적인 이름이었지 않습니까? 자민투와 민민투에 대한 대처법을 직접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자민투는 지금으로 치면 뭐 저항적 민족주의에 가까운 뭐 보통 뭐 NL 뭐 이런 용어도 많이 쓰시지만 민민투는 조금 더 진보 또는 사회주의적 지향인데 절묘하게 그 자기에게 누가 더 해로운지를
정확히
짚고 비서관들에게 뭐라고 지시하시냐면 민민투가 조금 더 과격해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김영삼, 김대중과 따로 하자는 주의니까 살살하고 자민투를 강력 대응하라. 그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히 하는 거네.
지가 써서 한 얘기일까? 밑에 놈이 써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어쨌든 그거를 얘기하는 데는 자기 그 단지가 그러니까 발휘되는 거니까.
어쨌든 어쨌든 전두환은 내가 볼 땐 비급한 잔머리예요. 잔머리 왕이야. 내가 볼 때. 이게 이 양반이 뭐 대범하다 뭐 사나 이거 다 내 볼 때는 그냥 포장이고.
네. 맞습니다.
자기 이해관계 아주 철저하게 이게 수가 밝은 사람이죠.
실제로 그 장군 시절에 그 왜 미팔군 골프장 가가지고 뭐 그 가지고서 연합사령관이 그 미군이죠. 미군 장군.
아시네요.
쟤 예. 뭐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골프장에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걸 자꾸 이제 각인시키려고 그 욕을 먹으면서도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다 그런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키워주기도 했던 거지만 또 거기에 이제 자기가 그런 이제 잔머리 그러니까 그 정말 그런 내가 이 언제쯤 나타나야 돼 뭐 이런 굉장히 연출된 잔머리에 능수였다.
그래서 그 사건은 저도 책에 썼는데 네. 그게 리차드 워커 전 주한 미 대사 회고록과 위컴의 회고록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위컴이 주한 미 군사령관이어서 말하자면 위컴과 전두환의 관계는 전두환 이 XX가 감히 법률적으로 나의 지휘를 받아야 할 부대를 빼돌려서 쿠데타를 한 그러므로 개인 위컴에게는 위컴을 내다봐 죄송합니다 용어를 뒤통수를 친 사람인 거죠.
내다봐이 그렇죠. 좋아.
네. 괜찮 이런 용어 좋습니다. 내다봐이 전두환이 위컴을 내다봐이 친 건데 위컴이 여전히 눈 시뻘게 그 분노에 쌓여 있던 1980년 초반에 보안사령관 직함을 달고 당당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주한 미군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나온 거예요. 이건 말하자면 자기가 뒤통수를 친 사람에게 나 여기서 골프치게 해줘라는 우리 소장님이 적확하게 지적하신 그런 보여주기 정치의 달인이다. 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저와 같은 세대이거나 대기업의 사원이었다면 사내 정치, 안 좋은 의미의 사내 정치의 달인이 되셨을 것 같아요. 행동 하나하나가 보여주 권위를
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사랑받은 거 아니야?
아이고, 그렇죠.
총에 받고 어?
넘어서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회를 구성한 게 원래 육군사관학교는 어떻게 됐냐면 1, 2, 3, 4학년이 한 방을 씁니다. 네 명이서. 이 1, 2, 3, 4학년이 평생 가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생도대장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거 하면서 저 5.16 쿠데타 지지 저 행, 그때 이제 대위였지만 그 임, 저 이제 인맥으로 그랬는데 이 저 하나에 딱 입학생이 들어오면 고향을 딱 보고 바로 방 배치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을 다 하나의 멤버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권력 내부의 입학생 명단을 살피면서 사내 정치니까 딱 그거 그냥 엄청나게 한 거죠, 진짜. 이 태생부터가 그 군인의 출발이 그거였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
총을 쏠 줄 아나?
아, 총은 뭐 그 성격 보세요. 그냥 뭐 또 훅까지 잡아야 되니까 뭐 얼마나 권총 사격을 열심히 했었겠어요.
총은 쏘는 정도가 아니고요. 네. 군 그러니까 정치 군인이 되기 전에 야전 군인의 커리어를 보면 야전 군인 중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예를 들어 레인저 트레이닝을 미국에 가서, 받고 생존 훈련 뭐 풀 씹어 먹고 뭐 이건 뭐 팩트는 아닙니다. 뱀 잡아 먹고 이런 훈련.
어울려.
패스 파인더 그러니까 그 정찰을 중의 정찰, 수색 중의 수색 이런 관련 이런 훈련도 네. 제가 알기로 장교 중에 첫 수료를 하는 말하자면 야전형 군인으로서는 상남자 죄송합니다. 네. 상남자였던 것이다.
근데 그게 또 비극이기도 한데 이 군부가요 야전 커리어가 진급과 그 권력 핵심에 관한 또 중요한 커리어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오히려 그건 올바른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거죠.
근데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정치 군인들이 진급하는 거죠.
장악을 하는 거죠.
실제로 어느 육사 11기에 그 장석윤 선생이라는 분이 제가 이메일로도 인터뷰를 했고 지금 미국에 생존해 계신데요. 그분은 94년도에 본인이 직접 쓰신 회고록에서 동기 전두환 씨를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정치 군인이 역사를 망쳤고 육사에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원칙주의자이신데요. 그분은 회고록에 보면 하나회가 어느 정도로 폐악질을 저질렀냐면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는 야전 군인은 별을 못 달고
그렇죠.
하나회 소속인데
무능하고
대간첩 작전에 실패해서 도주하는 북한 침투조 두 명 중에 한 명은 놓치는 말하자면 징계받을 일을 저지른 장교는 별을 단 사례들이 소개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쉽죠.
저도 그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들은 얘기인데 하나회 사는 장군 사령관 뭐 사단장인가는 이렇게 한겨울에 이 막 행군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동상을 걸린 거야 애들이. 그래서 뭐 몇 명인가가 잘라냈다는 거예요. 안 좋아가지고.
예.
그러면 이게 되게 징계인데 하나회 출신들은 그 징계 안 받는다는 거야. 열심히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칭찬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고 제가 군대를 늦게 갔었잖아요. 28에 갔는데 네. 늦게 가다가 막 뭐 처음에는 인사계가 막 혼내더니 성우병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게 군대는 이렇게 검열 나오잖아요. 윗부대에서 검열 나오면 되게 비상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 중대장이 육사 출신이었어요. 네. 별로 할 게 없어. 그 중대장이 별로 뭐 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겁도 안 내. 그 검열관에 내려오면 중대장실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 나머지는 다 요식행인데 이 중대장 가고 나서 3사 출신이나 뭐 이런 ROTC가 오잖아요. 아주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두 대가 박살 나는 거예요.
초토화 되는 거지. 그냥 이게 뭐 인연이 없으니까 형님 동생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육사인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게 하나의 커뮤니티고 네트워킹인데 네트워크인데
그 핵심인 하나의
그 안에 또 그냥... 뭐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 진짜 무지막지한 놈들이에요.
그렇죠.
얘기할수록 열받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쪽 YS 김영삼 대통령이 어쨌든 그 이 지배권 내에서 군부를 저 내쫓아버린 거 하나에 숙청해버린 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모르고 한 건 아니겠죠?
그렇겠죠.
놀랬지 그런 거 보면 하여간 이, 이 군에 대한 정오심은 있었던 것 같아 양반이. 네. 그렇게 해서 역사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참 드디어, 예. 어느 순간 되면 또 막 급하게 또 진전될지 모르겠는데, 네. 조금 드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 국무부 기록과 전문들 보면서 느낀 점은 저는 이제 두 분과 세대가 좀 다른데요.
그 얘기 자꾸 안 해, 근데.
예, 왜냐하면, 예.
고나무가 이게 쓴 거 보니까 나랑 띠동갑이더라고.
일부러?
예.
마케팅 차원에서. 마케팅적 세대론? 예. 죄송합니다. 나름 제가 대학에 들어갔던 96년에 저는 X세대였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아무도 기억 안 하시죠?
예.
X세대란 단어가 한때 있었습니다. 예. 모두가 서태지 춤을 추는 줄 알았죠? 예. 못 춥니다. 죄송합니다. 풀리지 않는 질문이 이 책을 쓰게 된 여러 계기 중에 하나가 최장집 선생님이 경향신문에도 대선 이후에 또 한번 긴 장문의 칼럼에서 개혁진보 진영이 좋은 의미의 마키아벨리즘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그 칼럼을 읽고 저도 마키아벨리 뭐 책도 얕고 천박한 인식이지만 무릎을 치면서 많이 읽어봤는데 로마서 논고도 감명깊게 읽었고 네. 79년에 12.6 이후에 사실은 민주화가 왔어야 정상이고 당시의 주한 미대사와 위컴 주한 사령관 회고록들 그리고 미 국무부의 판단을 굉장히 그들은 드라이한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민주화가 정상이다. 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들도 그렇게 봤고 그것이 객관적 상황이었는데 거대한 주관이 객관을 이겨버린 거죠. 말하자면 저는 그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하자면 객관적 상황을 거대한 주관이 뒤집어버린 거죠. 네, 그건 그가 악이긴 하지만 탐구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정치학자가 좀 설명을 해봐요.
이게 뭐 하나는 뭐 이제 87년 6월에는 왜 성공했고 80년 그 서울의 봄 때는 왜 실패했냐 이게 비교 연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 시민들이 그 민주화에 막 대거 막 참여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웠고 무엇보다 뭐 이제 그래서 미국 책임론도 있는 겁니다만 그렇게 그 광주 학살과 같은 막 폭력을 들이댈지 몰랐던 거예요. 그 부분 그러니까 공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또 그럼 시민적인 경제도 어렵고 뭐하고 하면 그 비전을 좀 제시하면서 민주화의 흐름으로 싹 끌고 나갔어야 할 당시의 DJ YS 같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또 내가 대통령 할 거야라고 하면서 바로 서울의 봄 시절에 그냥 들어가자마자 대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지역적으로도 그렇죠. 분열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리고 87년에는 이제 또 그 전두환 그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폭정을 겪고 그래서 이제 학습 효과도 있고 또 경제도 상대적으로 좋고 이러니까 이제 넥타이 부대도 나오고 막 이런 시민적인 동참 속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80년에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의 그런 흐름, 객관적인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전두환이라는 주관적 악의 힘, 그 다음에 민주화를 했어야 되는 DGYS의 주관적 힘, 이 둘 중에 이제 전두환 힘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민주화 세력, 특히 야당 세력의 실책이 당시에 80년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물론 결국 DGYS가 광주 역사를 일어나고 전두환 정부 시절에 목숨을 건 단식을 하죠. 정말 그 죽을 죄를 졌고 참여하겠다라고 하면서 YS가 또 단식을 하고 그런 뭐 시기를 거치죠. 하여간 뭐 참여는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양김이라고 말하는 YS DJ가 그 당시에 협력해서 했더라면 전두환이 권력을 안 잡았을까? 권 잡으려고 안 했을까? 성공의 여부는 떠나서 시도를 네. 안 했을까?
시도를 사실은 왜 그 12.12 쿠데타 이제 다단계 쿠데타잖아요. 이게 이제 예, 12.12 쿠데타.
12.12면 79년.
예, 그 다음 5.17. 그러니까.
80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 다단계 쿠데타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 전두환 우리 그 이미 증언이나 등등 나오면 쿠데타를 계속 초반부터 계획해가지고 쫙 진행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쪽이 공백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민주화 세력이나 이쪽이 그 미국도 자기한테 싹 선호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본 거죠. 근데 그때 전열을 정비를 못하니까는 실행한다 라면서 다단계로 나타난 이유가 그거거든요. 대통령도 지금 이게 두 번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한 거는 그 왜 체규하 네. 임시대통령 나가라고 그러고 이제 지가 들어와서 한 거고 나중에는 이제 다시 체육관 선거에 해가지고 되는 겁니다만 이 과정이 전두환을 이렇게 보면 총체적인 비전과 뭐 이걸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동물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 세력이 단결했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갔었으면 저는 쿠데타의 기회를 안 줄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죠.
저는 조금 다른데요. 설마 그 당시에 양기위 연합했어도 전두환 씨를 막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뭐 제가 워낙 공부가 짧아서
그냥 아니 이제 그때는 뭐 미국이
그래서 미국 저는 선택을 다시 오히려 그 그냥 개인적으로 이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지배 엘리트 안에서 유신 이후에 사실은 정치 집단이라는 건 경험이 주어져야 되고 하다못해 국정조사라도 제대로 그런 방식이 일상적으로 정치와 이른바 유능함을 훈련받고 이 단련받아야 되잖아요. 정당이라 하면 시민당은 그런 기회가 없었던 상태였고 그게 8년이 유지된 거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네. 72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투사 이상의 어떠한 유능함도 단련될 기회가 상실된 집단이었는데 그러면 전두환을 막아야 될 사람들은 최규하 같은 분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은 그분은 이번에 공부하면서 놀란 게 야 이분은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구나 적극적 공범이구나라는 생각을 공범. 정말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박정희가 죽었을 때 박정희 때 시해당했을 때 군부가 유신체제의 본산 핵심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순순히 권력을 내놓았겠을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너무 권력이 비대해 있었으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중의 힘에 의해서 대중의 힘에 의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예. 측근이 총질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고 나니까 체제가 안 무너지는 예. 거잖아요. 난 그 김재규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의인이라고 안 봐요 솔직히.
그런 측면이 있죠. 바로 그 지적이
그러니까.
정승환 씨 회고록에 나와요.
나는 그 의인이라고 예. 안 보거든요. 근데 예. 결국 그것 때문에 사실은 80년 봄이 예. 오긴 왔지만 예. 이상한 봄이 와보는 거 아니에요? 출래 불사출이라는 말도 생기고 그런 건데 그랬을 경우, 그러니까 유신 체제는 안 무너져 있고 신현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걸 지키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약간 일본 용어나 오사마리에서 먹으려고 김종필이 덤비다가 깽깽한 거고 양김은 이게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도 제대로 생각 안 하고
파악을 못한 상태.
먹겠다고 그냥 내 떡이다라고 덤비다가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변수가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단결하면 그냥 그 힘만으로 쿠데타를 막을 수 있었을 건 아니고 이제 미국의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했을까 이제 결국 전두환 측을 인정해줘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있었다. 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 어릴 때 제가 이제 이 시기에 정치 맨날 들으면 이제 수권 능력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야당 세력들 저것들은 뭐 거기에다가 김 DJ는 빨갱이야 이 얘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계속.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전략적 선택지들은 있었다. 그러니까 뭐 당시에 뭐 유신 잔당들이라고 할 수는 있었지만 뭐 JP 뭐 혹은 뭐 YSDJ 등이 어떤 전략적 선택 속에 좀 연합을 해가지고 쿠데타는 막을 수 있었다. 막을 가능성은 있었다. 전 그렇게 이제 본다는.
그러니까 차근차근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때 그 계획에서 진행된 게 아니라 하나가 성공하면 또 조금 더 욕심내고 또 그게 성공하면 조금 더 나가기로 했으니까 네. 사전에 충분히 대응만 잘했으면 싹을 안 키울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충분히 동의해요.
예, 군부도 이런 게 있습니다. 4.19 때 그 군부가 결국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경찰 발포하고 그 이제 그 군동원하는데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장군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누구죠? 그
이종찬?
예, 네, 이종찬 장군. 네. 그러니까 군부도 내부에 균열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가운데 정승화 총장이 이런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킬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은 아무리 하나이고 뭐고 잡았다고 예. 해도 그냥 마음대로 동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전두환 그 증언도 보면은 그거 일으킬 때 막 유서 쓰고 그러잖아요. 자기들도 네. 이제 막 죽을까고 한다라고 하는 게 실제 총 쏘고 총질하고 서로 죽이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5.16대에 비해서 오히려 군부의 지지를 못 받은 그렇죠.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네. 전두환에 대한 이, 저 리스펙트가 군부 내에서 그렇게 썩 높은 게 아니란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나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지나간 또 이제 속에서 결국 그 작용을 한 문제인데 역시 역사는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그 전두환 독재의 시기를 거치고 나서야 이제 결국 그래도 또 이제 87년이 오고 그런데도 DJ YS는 또 그때 또 분열하잖아.
역사는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역사는 야마를 겪을 건 다 겪어야 뭘 조금 줘.
역시 20분 만에 책을 숙독하시고 야마를 뽑아내시는 전문가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고대목을 봤어?
예, 뭐 다 봤어요. 중간중간.
이쑤시개가 괜히 잘 나가는 게 아니었군요.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꾸 궁금해지네. 옛날에 우리 이런 거 막 했었는데도 한동안 또 잊고 지냈던 걸 지금 환기시켜주는 거니까.
저도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사실 큰 틀에서는 교수님 지적이 옳고요.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세력과 집단과 개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령 김종필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김종필 전 총리 청년 시절의 글과 행적들을 보면 정말 명민함이 느껴지는 네. 일본에서는 심지어 일본 어떤 정치가는 그 유신지사 대표적인 유신지사죠 저 나가사키 누구시죠 저 누구죠 그 사카모토 료마라는 별명으로 료마. 부르기도 료마. 했던 명민함 네.
이 JP를 료마에 비유했다고
예. 그 이분과 같은 JP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건 하나의 가설이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었거든요. 유신 그 정우회 회장이었고. 근데 YS DJ와 손을 잡기에는 애매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전두환의 쿠데타는 결코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안 실제로 바랬죠?
안 바랐죠. 네. 그러니까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세력과 개인들이 지금 저는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돌이켜 보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난 대선이 떠오르기도 하는 것이죠. 막을 수 있는 힘들이 너무 느슨하고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조직된 85명. 하나회가 다 합치면 85명이에요. 85명이 3천만을 몇 명의 국가 권력을 먹은 거죠. 예. 네.
근데 제 기억에 좀 이렇게 나는 게 그때 이제 박정희 죽고 나서 뭐 대통령 보궐선거인가 뭔가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JP가 출마하려고 그래갖고 막 실개가 있었거든. 역사의 가설이니까 재미삼아 한번 얘기해줘. 그때 만약에 JP가 그 보궐로 대통령이 됐다면 최계화가 아니라 그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가설도 많이 저는 들어봤는데 달라졌을 것 같아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 선까지는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JP에 대한. 그리고 사실 뭐 저도 아까 명민한 일본의 평가라고 그랬지만 제가 이제 그 국회 지금 대한민국 국회 이게 전자도서관 구축할 때 거기 이제 그 미국 국무성 자료들 감수를 맡았어요. 아, JP에 예. 대한 평가 부분들 다 봤죠. 미 국무성에서
저도 봤습니다.
예, 그 스파이드 거기에 보면 인텔리로 인정을 해요. 한국 그 당시에 박정희 군부 내에서도 거의 뭐 유일한 저 엘리트로 인정을 하는데 그럼요. 인텔리로.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보면 뭐 과연 진짜 그 강하게 전두환 세력을 막 팍 누르고 이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됐다고 하면 좀 그건 아마 수용했을 거다. 그러면 좀 더 다른 민주주의, 네. 민주화의 경로를 또 밟아갔겠죠. 네. 또.
근데 그쪽으로 못 가게 만드는데 간접적으로 양김, 씨 당시 야권 전체가
뭐 근데 결국은 뭐 대통령 다 하시면서 어쨌든
우선했다.
뭐, 또 자신들의 역사적인 목숨 또 더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 대학 다닐 때 워낙 뭐 그 전두환이가 기사 등등 할 때니까 뭐 온통 최루탄, 네. 지랄탄 이런 데서 뭐 살았으니까 정말 전두환 싫거든요. 박정희는 뭐 직접 안 당해본 생각 솔직히 잘 모르고.
70년대 또 저 유신 세대들은 또 박정희 그렇죠. 엄청 싫어해 또.
근데 저는 전두환이가 정말 싫은데 전두환의 8년 노태우의 5년이 없었으면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저는 박정희 시대에 대한 제대로 검증도 했을 테고 좀 틀어봤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무조건 단죄가 아니라 공간을 제대로 점검을 하고 했을 텐데 13년이라는 기간 지나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양김도 이미 늙어서 대통령 됐잖아. 그렇죠. 한 13년 전에 젊었을 때 순서대로 했으면 훨씬 잘했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세력, 그렇죠. 세력의 물타기, 네. 세력이 희석된 네.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참, 그 나는 전두환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87년 대선의 중요함을 다시 느낀 게, 50청문회, 88년 50청문회 당시 보도와 자료들을 뒤늦게 또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느낀 게, 아, 정말 허술하다. 네. 힘이 없구나, 야삼당이. 목소리는 컸는데, 노무현 대통령 명패도
허술해 전주. 허술해 지금도 그래 지금.
제대로 받아낸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도
다 거부합니다 행정부가 네.
지금도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도 원죄가 그래. 사실은 네. 지금 검찰만 사실은 그런 뭐 TF팀을 만들어서 할 게 아니라 야당도 사실은 TF팀을 만들어서 옛날 자료부터 다 뒤져가지고 아까 우리 고남 기자 얘기한 것처럼 깨알 같은 팩트를 뒤져서 한번 재구성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작업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좀 이렇게 축적된 역량들이 나오거든요. 네. 해보면 실력들이 보이잖아요. 아까 뭐 저도 그런 책 기억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옛날 자료를 막 뒤져놓고 하나 둘씩 찾아가다 보면 그림이 이렇게 맞춰지는 네. 게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걸 못하니까 좀 답답한 대목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딴 얘기긴 합니다만 검찰이 국정원장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선거법 기소한 거를 두고 그거 하지 말라고 대놓고 들이대는 여당 이런 정당이 있었나 여당이 옛날에도
참
네? 야당이 그러면 그러지 마라 이런 없어요. 이런 적은 있어도 자기들이 대놓고 네. 검찰 보고 이러지 말라고 하는 건 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아 네. 참 기가 안 차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개념 상실 정당이야 개념 상실 정당
그래서 난 뭐 방송에 가면 이, 뭐, 맨날 물어보는 게, 이, 전두환 추징법이, 뭐, 저, 위헌, 소급입법 아니냐, 무슨 뭐, 연좌제 아니냐, 뭐, 이런, 뭐, 이중처벌 아니냐, 이런 것 갖고 계속 물어보는데, 근데 그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급입법이라는 그렇죠. 것도 사실. 예, 예. 법에 정해져 있긴 하지만, 뭐, 옛날에 5.18 특별법도 그랬고,
그렇죠.
뭐, 반민족, 뭐, 행위에 관한 어쩌고저쩌고 한 법도 그랬고,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럼 군사회가 필요하면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건 무조건 위헌 논리만 들이대면 안 되는 걸로 저는 발목이 잡혀 있는 것도 참 웃긴 것 같고. 내가 오죽하면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법을. 만들어 놓고. 불만 있는 사람이 그러면 헌재에다가 집어넣을 거 아니냐고. 헌재 판결을 받아보자. 그거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차라리. 네, 네, 네. 하기도 전에 위헌이라고 해서 덮어버리지 말고.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 불법 정치 자금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국가의 그 생존, 존폐를 위협했던 그 역도들의 중대범죄라는 게 역도 중대범죄. 국가 중대범죄거든요. 이 문제를 혼동하면 안 되고 헌법적인 헌정 질서를 그 지켜내기 위해서도 그 저 여러 민영법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가지고 해야 할 문제다, 이거.
그래서 우리 고나무 기자가 시간이 많이 없다고 그래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제가 이 책 보면서 또 하나 놀란 게 의리의 사나이 장세동, 쥐뿔 뭐 어리는 뭐 세금 낼 때 되니까 다 팔아가지고 빼돌려 부르고 그렇죠. 얼마 남지도 않았더만. 네. 그죠? 지금 그 얘기죠.
지금도 안 내고 있습니다. 내야 될 돈을.
6억 얼마를 지금 안 내고 예. 있다라고.
한마디로 국민 세금에 피해를 주신 분입니다. 여전히.
또 여기도 뭐 한때 사나이 뭐 장세동 그러더니
그렇죠.
뭐.
그럼요.
돈에는 그런 게 없어. 그죠? 그 조폭을 수사한 검사들 얘기 들어보면 조폭이 뭐 어리 찾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저하게 이권이나 이런 그럼요. 거 돈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 아니야. 저는 이런 것 같아. 전두환 장세동 네. 그 똘마리들 관계도 나는 그거 같아 사실.
조폭.
돈 이게 뭐 충분히 이권들이 예. 주어지니까 예. 이게 고마운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 세월이 지나서 서열이 어영부영 지나서 제대로 원죄들이 그대로 이 빨간 사과 같은 원죄가 그냥 이 점점 커진 상태에서 2세대가 가고 3세대가 가서 지금 참고로 저희 기획기사를 한 이후로 많은 제보들이 오고 있는데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2세대, 3세대로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
열심히 하시라고 응원을 한편 하시면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세대, 3세대로 가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아무리 원죄로 만들어진 재산일지라도 그게 당장 저희 삶이 되고 저희 재산이 되면
그럼.
벗어나지 못한 어떤 가족이라는 끈, 그렇죠. 무서운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 분들이 네. 뭐 민족성이 그렇다는 네. 얘기가 아니라 일부 친일파의 후손들 봐요.
네, 그러니까.
그 땅 찾겠다고 덤벼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 사람들이 뭐 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들도 뭐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네. 이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해서 돈 생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네. 당연히 지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손 못 대는 거인데다가 또 그렇게까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전두환이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구체제라 그래야 될까요? 낡은 체제가 내지는 뭐 군사 독재의 잔재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살아 있다. 우리 오랜만에 유죄라 그러죠.
네.
그죠?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해준 우리 고나무 기자. 이게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고맙습니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이미 뭐,
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니까 안 매력적이거든. 재미없고 막 지긋지긋하니까 안 들여다보게 되는데, 우리 고기자만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그 시대를 직접 피해를 당한 세대는 아닌데도 이런 추적을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 선배로서 진짜 칭찬하고 싶은 일인 것 같고요.
그 바쁜 기자 생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깨알같이 보시면 아마도 이른바 486 세대들은 동의하지 않거나
네.
싫어할 만한 대목도 깨알처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486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아, 486이 대체로 팩트에 약해요. 팩트에 약한 벽이 좀 있어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 시대가
무슨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막 시정 외치고 막 혁명론 외쳤잖아요.
총론을 얘기하고
완전 제대로 본 놈 하나도 없어 사실은.
제가 요새 그걸 많이 확인들을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그 뭐, 소위 또 한국에 뭐 좌파 막, 신좌파. 너, 제가 그래요. 자본 너 봤어? 다 오해하고 있어, 다 오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NL이 왜 득세래느냐. 영어가 아니거든. 그리고 쉽거든. 북한 책 있잖아요. 주사 관련 책을 보면 여담으로 모든 게 딱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어요. 통전이 통일전선도 두 가지야. 좋은 통일전선, 나쁜 통일전선. 농사법도 두 가지가 있어. 좋은 농사법, 나쁜 농사법.
지도자도 좋은 지도자, 나쁜 지도자.
딱 두 가지로 불려. 얼마나 쉬워.
책도 좋은 책과 나쁜 책.
그렇지.
아.
그러니까 좋은 이론, 나쁜 이론. 모든 게 이분법적으로 딱 정리되어 있어요.
김정은이 저 명예훼손으로 저기 합니다.
나를?
네.
아, 뭐 걸든지.
좋은 방송, 나쁜 방송.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난 이게 득세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재밌는 가설인데요.
그렇잖아.
네.
아니, 어려운 영어 책, 사실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이런 책까지 이제 포함.
영어 독해를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 애들은 그 상당히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금 애들은 저기 한글 번저 독해가 안 돼. 한글 독해가.
그럴 수도 있지.
네, 영어 독해도
근데 안 제가 되고. 대학원 석사까지는 스트레이트로 학부 때부터 4년, 6년을 했잖아요. 근데 영어 논문 하나 읽으려면 낑낑 맸거든. 나만 영어를 못해서. 근데 영어를 잘하는 축에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원서를 1, 2년 그냥 뭔지도 모르고 하여간 계속 들여다보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트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분들 언제 뭐 그 들여다보고 있나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저만 하더라도 자본론 이렇게 들렁들렁 들고 다니기만 했지. 원서 들고 꼬래 또. 그것도 제목은 자본론이라고 좀 잡혀가니까 뭐라고 썼냐면 수도론. 이렇게. 캐피탈이 수도잖아. 그래서 그 제목은 한자로 수도론 이렇게 해서 들고 다녔어요. 왜냐면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잡혀가니까.
그때부터 방송감이 있으셨네요.
그래서 수도론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어려워. 앞페이지 보다가 집어 던져버렸지.
저는 칼 막서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다녔어요.
칼 막서?
네, 칼을 막서.
주방장이구나.
절렁했죠.
어쨌든 이런 책 내준 우리 고나무 기자에게 정말 칭찬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정말 이 저 옛날 얘기이긴 한데요. 우리 고나무 기자가 필력이 좋아요. 아주 쉽게 잘 썼거든요. 또 뭐 이론서처럼 막 이렇게 딱딱하게 쓰지 않고 재밌게 썼으니까 물론 숫자가 좀 나와서 집중은 해야 됩니다만 일독을 정말 권해드리고요. 지난 시대를 지금쯤 박근혜 정부 시대에 저는 8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되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일독을 권해드리고요. 고기장 고맙습니다. 바쁜데.
네, 고맙습니다.
이 기자의 꽃이라고 하는 시경 캐브라는 기자를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에 불러서 미안합니다.
시경 기자실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고맙고요. 김박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예,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또 더 재밌는 주제로 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You've been out riding fences for so long now. Oh, you're a hard one, but I know that you got your reasons. These things that are pleasing you can hurt you somehow. Don't you draw the queen of diamonds, boy. She'll beat you if she's able. You know the queen of hearts is always your best bet. Now it seems to me some fine things have been laid upon your table, but you only want the ones that you can't get. Desperado, oh, you ain't getting no younger. Your pain and your hunger, they're driving you home. And freedom, oh, freedom, well, that's just some people talking. Your prison is walking through this world all alone. Don't your feet get cold in the wintertime? The sky won't snow and the sun won't shine. It's hard to tell the nighttime from the day. It may be raining, but there's a rainbow above you. You better let somebody love you.
Let somebody love you.
You better let somebody love you. For it's too late.